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주님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앉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사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1장 머리 수건과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위선은 구원운동의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바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의 교훈대로 사도적 교훈대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남녀의 지위의 차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구원 얻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 남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녀의 지위의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남자가 자신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차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남녀는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등이 없고 영적인 특권,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점에서도 차등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녀는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다르며 여자를 주관할 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그의 인성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기도하는 것은 주로 대표 기도에 적용되며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즉 오늘날 설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교회의 집회 시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적인 집회 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으나 바울은 본서신의 뒷부분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죠. 물론 여자들이 여성도들만의 모임이나 미성년자들의 모임에서 기도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가 그의 머리인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표시합니다. 7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영광임이니라. 이는 그러면 영광임이니라.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임으로 그것을 가리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가지지만 여자는 또한 남자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위하여 위하란 말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라는 뜻이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 그냥 권세라고만 원문에 되는데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 지위와 역할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사람 창조의 사건에서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머리 수건 혹은 모자는 그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본문의 말은 교회의 공적인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가르친 듯 합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전통사본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는 이처럼 지위적 역할적 차이가 있지만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며 실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구원 얻은 남녀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긴 머리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되며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인정된 규례이므로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 변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당파들이 당파 편당 당파들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파들은 교인들의 지식과 믿음과 인격이 부족함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바른 견해가 드러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거룩한 성찬 모임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큰 흠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이러면 혹은 배반당하시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잡히시던 혹은 배반당하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전통 본문에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찢는 전통 본문에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문의 뜻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역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라. 예, 이것은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행하라.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양손과 발이 못에 찍히시고 머리가 가시면류관으로 찍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상한 몸이셨습니다. 성찬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께서는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와 확증입니다. 26절 오순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속죄란 속죄 제물이 죄인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속죄도 죄 씻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찬은 그의 속죄 사역을 증거합니다. 2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라는 말이 전통 본문에는 들어 있는데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죄라는 크리마라는 헬라어는 정죄, 심판 이런 개념이다. 일반적인 죄라는 말이 자기의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죄 받는 일이 된다. 그런데 성찬의 떡과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징적 일치가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표현한 대로 성례적 일치라는 말은 상징적 일치라는 뜻입니다. 물론 떡이나 포도즙 안에 그의 몸과 피가 있다거나 그것들이 그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같다. 성례적 일치, 상징적 일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핀 후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마저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신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고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징계를 받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회개함으로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귀정 바로 잡으리라.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당파적 식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이 정죄받는 모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든지 긴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된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고 신약성경은 보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수건이나 모자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여자가 공적 모임에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해당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찬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고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을 전한 내용입니다. 성찬식은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하신 바이며 우리가 주의 재림 때까지 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회에 힘써 모이라. 그것은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주의 교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성찬식에 세례교인들이 빠진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라면 주의 명령을 그렇게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세례교회 명부에서 제해야 할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죄 씻음을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의 명하신 성찬의식을 항상 행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찬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교훈했어요. 성찬식의 의미, 성례적 일치, 상징적 일치를 기억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잘못 받으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며 먹고 마셔야 하고 이런 지식과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훈하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주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에 있어서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명하시고 제정하셨사오니 거기에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되며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